잠언 12장 6절과 7절 그리고 13절로 25절 말씀입니다.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자 하는 것이거니와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악인은 엎드러져서 소멸되려니와 악인의 집은 의인의 집은 서 있으리라.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리어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소금이 있고 화평을 언언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느니라. 의인에게는 어떤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려니와 악인에게는 앙화가 가득하리라.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추어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미련한 것을 전파하느니라.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부림을 받느니라.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5월 마지막 주일, 5월 어머니날을 지났고 이제 6월이면은 아버지날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나다 보면은 명절도 있고 집안 어른들의 생신도 있고 이런저런 특별한 날에는 어른들에게 선물을 드리죠. 그러나 이 젊은이들은 이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마음껏 선별하기가 어렵습니다. 뭐 부모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은 돈으로 따지면은 선물도 부족하지만 형편이 여의치 않아서 사실 그렇게 해드리지는 못하죠. 그런데 여러분 돈이 없어도 누구에게나 천불짜리 정도의 이 선물은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말 한마디에 천냥 빚을 갚는다 하는 말입니다. 물론 이 속담은 화폐의 의미보다 말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속담을 보면은 천냥이 지금 가치로는 과연 얼마나 될까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려서 각설이들이 한 푼 주십시오 하는 이런 말도 들었는데 여러분 한 푼은 어느 정도의 가치가 되는 것이고 양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어느 정도의 가치가 될까요? 오늘 저희들이 교회당에 나오면서 제 가족에게 물었습니다. 거린이 한 푼만 주십시오. 뭐 그러면은 이게 요즘 우리 형편에 얼마나 될까 하고 제 가족에게 물었더니 그 한 푼이 적어도 1불은 돼야 상점에서 뭐 1불짜리라도 하나 사지 않겠느냐고 그 개념상으로 이렇게 잘 맞추더라고요. 제가 며칠 전에 구체적으로 좀 찾아보니까 조선시대 때 엽전 하나가 한 푼이었고 엽전 100개가 모이면 몇 푼입니까? 100푼이죠. 100푼이 한 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 가족이 통용적으로 말한 것에 비한다고 하면은 한 냥은 달러로 얘기하면은 100불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러면은 천 냥이라고 하면은 약 10만 불 정도의 돈이 됩니다. 상당히 큰 돈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그 당시 18세기 물가로 이 천냥은 모슴이 143개월 그러니까 12년에 한 달 모자라는 기간 동안 딱 한 푼만 쓰고 그러니까 1불만 쓰고 나머지 전체를 모아야 모을 수 있는 돈이 바로 이 천냥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해가 잘 가지를 않으니까 제가 또 이 한국 통계청이 발표한 조선시대의 쌀값과 지금 쌀값으로 환산해 보니까 한 양이 68,800원, 천 양은 그러니까 6,880만 원, 대략 달러로 얘기한다면 6만 5천 불이나 되는 겁니다. 말 한마디에 천 양 빚을 갚는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말만 잘하면은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6만 5천 불 내지 10만 불의 빚을 갚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좀 억지긴 하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말만 잘하면은 한 천 불 정도의 선물은 얼마든지 드리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억지가 아닙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많은 가족들이 흩어져서 살다가 명절이나 기념일에 큰 집에서 만나게 되면은 다투게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또 제가 이 통계를 좀 찾아보게 되니까 어머니 날이나 아버지 날, 무슨 기념일이나 이 명절, 설이나 추석 있죠. 이때의 이혼율이 10% 이상 더 올라갔고 가정폭력은 40% 이상 더 높아졌습니다. 왜 이렇게 좋은 날, 명절이나 기쁜 날에 가족들 간에 다툼이 일어나는 그 이유가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크게 두 가지의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기 때문입니다. 명절이나 기념일을 준비하면 좋기도 하지만 여러분 그러려면 뭐가 들어가요? 돈도 들어가고 힘도 들어가잖아요. 힘들어가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스트레스도 쌓이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만나기 때문입니다. 안 만나면 싸우지 않을 터인데 아직 만나게 되니까 이게 부딪히는 일이 생기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만나서 이렇게 부딪히는 일이 생기는 이 다툼은 어디에서부터 여러분 시작이 되겠습니까? 아무리 내가 속이 상한다 하더라도 그 문제되는 그 말 한마디 하지 않았더라면은 다툼이 생기지 않았을 터인데 그건 웃음코 던졌던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다툼이 생기게 되는 거죠. 말은 가정을 망칠 수 있는 아주 무서운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6절 말씀이죠.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쓰는 말이 굉장히 좋은 것 같지만 어떤 때는 지옥불이라고 할 만큼 사회와 가정에 우리 이웃에 큰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말 한마디로 부부나 형제가 불같이 싸우고 그 결과 한동안 아주 소홀하게 지낸다고 하면은 여러분 그 손해가 천불가치보다 여러분 작겠습니까? 또 반대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이와는 반대로 말 한마디가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힘을 주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발명왕 에디슨, 어렸을 때 주의 결핍 장애가 있었다고 그러죠. 이런 에디슨을 보고 선생님은 에디슨의 머리는 뒤죽박죽이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이들이 그 말을 듣고 에디슨 도로 너는 뒤죽박죽이야 뒤죽박죽이야 이렇게 불렀답니다. 이것을 안 에디슨의 어머니는 아들이 이런 말 들으면서 자라서는 안 되겠다 생각해서 학교를 그만두게 하고 홈스쿨을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집에서 교육을 시키다가 그 에디슨에게 천재성을 발견하고 늘 넌 위대한 사람이 될 거다 아주 격려해 주었습니다. 이 격려의 말 덕분에 에디슨은 정말 위대한 사람이 되고 말았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에디슨의 혜택을 얼마나 많이 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격려해 주는 이 말 한마디가 천불 정도의 가치도 없겠습니까? 훨씬 더 큰 가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좋은 날, 기쁜 날, 이웃 사람들을 만나, 특히 가족들을 만나서 이 입 가지고 혀 가지고 얘기하는 말 한마디만 잘해도 그들에게 천불 이상의 선물을 해주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여러분 어떤 말을 해야 되는 것일까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본문에서는 두 가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어요. 말의 내용과 우리의 말하는 태도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첫째, 우선 우리가 말을 할 때는 진실을 말해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17절 말씀이죠.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 여기 진리는 그냥 진실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의롭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의롭다는 것은 이웃과 사회에 덕을 끼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고 이웃에게 덕을 끼치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여기 나오죠. 거짓말하는 사람은 남을 속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남에게 해를 끼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19절 말씀 보세요. 18절 뛰어넘어서 19절 보게 되면은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라. 진실을 말하는 사람은 영생합니다. 그러나 거짓을 말하는 사람은 잠시 후에 무서운 심판과 함께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17절과 19절이 우리들에게 똑같이 가르쳐주는 내용은 거짓말은 하지 말고 진실된 말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할 때 가장 조심해야 될 거는 진실을 말하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언제 화가 날까요? 억울할 때 화날 거 아니겠습니까? 억울하면 정말 화가 나요. 그런데 여러분 언제 억울합니까? 내가 거짓으로 모함받을 때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면 덜 억울할 텐데 아주 거짓으로 내가 모함받으면 정말 억울하지요. 그래서 아주 불같이 화가 나고 다툼도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말이 거짓말일까요? 사실을 말하지 않는 거, 그리고 사실이 아닌 것을 말하는 거, 이것이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 아닌 말 중에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이 뭐가 있냐면은 과장하는 말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과장하는 것도 사실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과장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거짓말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 사탄이 우리 사람들 인간을 죄짓게 만들기 위해서 공격할 때의 첫 번째 한 말이 바로 이 과장의 거짓말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기 첫마디 보세요. 하나님이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그랬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먹으라고 그랬어요. 하나만 먹지 말라고 그러셨죠. 그런데 여기 사탄이 지금 과장해서 사람들에게 묘하게 불만을 일으킨 겁니다. 그래서 이 하와는 불만스럽게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그러셨다고 말하지만 먹지만 말라고 하신 게 아니라 만지게도 못하셨다 이렇게 과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만지지도 못하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와가 얘기하는 것은요 지금 과장하는 가운데 사탄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지금 죄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누구의 아비입니까? 거짓의 아비 아닙니까? 거짓말을 해서 사람을 속이고 죄짓게 만드는 게 바로 이 사탄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탄의 거짓말 중에 제일 첨단에 있는 가장 날카로운 부분이 뭐냐면은 바로 이 과장의 거짓말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첫 번째로 한 거짓말이 과장의 거짓말이잖아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엘리야가 나오죠. 사탄이 엘리야를 공격할 때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다 죽었다고 느끼도록 과장해서 엘리야를 좌절시켰어요. 또 신약에 보십시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를 이 사탄이 공격할 때도 그들이 헌금을 과장하게 만들어서 그 부부를 파멸시켜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장의 거짓말을 하면은 이것은 사람을 파멸시키는 사탄의 종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말하는 가운데 과장하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특히 다툼이 일어날 위험이 있을 때는 더더욱 과장하지 않도록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부부싸움 해보셨어요? 왜 이렇게 조용하세요? 안 해보셨어요? 부부싸움 다 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부부싸움 할 때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말이 뭔 줄 아십니까? 두 단어는 절대로 하지 말라고. 언제나 그리고 다 이 말은 하지 말래요. 안 그래도 지금 좋지 않은 말 들어서 많이 기분도 나쁘고 상해 있는데 당신은 말이야 언제나 그래. 그러면 이거 과장이지 않습니까? 내가 언제나 어떻게 언제나 그러겠어요. 안 그럴 때도 많이 있었지요. 그래서 이게 과장하는 거짓말이 되면은 그 말을 듣는 사람은 상당히 억울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거 한 번 실수한 건데 혹은 두 번 실수한 건데 언제나 그랬다고 그러면은 속에서 뭐가 나요? 불같이 화가 나게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다라고 하는 말도 이거 하는 거 아니라고 그래요. 당신네 식구들은 말이야 다 그래 다 그래. 이런 말도 사람 미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렇잖아요. 식구 한 사람 실수를 했는데 우리 식구들 전체를 통틀어가지고 지금 싸잡아서 지금 공격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속에서 불같이 화가 치밀어 오르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전부 과장의 거짓말들이라 하는 말씀이에요. 이 과장의 거짓말을 하면은요 정말 위험합니다. 여러분 이것들이 특별히 위험한 이유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과장의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자기가 잘못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도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그래도 근거 있는 말을 했기 때문에 미안해하지도 않고 반성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 다툼이 해결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없는 말 했나? 틀린 말 했나?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과장은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다섯 개 있는 것을 열 개 있다고 그러면은 인생이 바뀔 수 있는 거짓말이에요. 한국의 여러분 젊은이들,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수능 시험에서 다섯 개 틀린 그 학생에게 넌 열 개 틀렸다고 그러면은 가는 대학이 달라져서 인생이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과장이 얼마나 무서운 거짓말인지 사탄이 최고의 무기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과장, 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 가나안 땅 정탐한 그 정탐꾼들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아는 대로 가나안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도 숫자도 더 많고 무기도 좋은 건 많이 가지고 있고 강한 것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열 사람의 이 정탐꾼들이 외형적으로 그렇다고 하는 사실 그 하나만 가지고 그것을 과장했습니다. 보고할 때 말이죠. 그게 민수기 13장 33절이죠. 들어보십시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이거 얼마나 무서운 과장입니까? 이거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희망이라고 하는 것들은 완전히 다 꺾어버리는 과장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백성을 과장의 거짓말을 지금 선동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벌을 받게 만들어버렸고 그때 성인이었던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어버리게 만들어버렸단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솔직히 남과 다투면은 누구나 이기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기려고 할 때에 가장 빠지기 쉬운 함정이 바로 과장하는 겁니다. 내가 저 사람이 잘못이다, 저 사람 틀렸다 이 말을 하고 싶은데 그냥 말하면 효과가 별로 없으니까 이 과장해서 저 사람 다 잘못이다, 저 사람 언제나 틀렸다 아주 이렇게 과장의 거짓말로 공격해서 내가 이기려고 그러는 것이죠. 그럼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과장하지 않고 오늘 성경에 나오는 대로 진실만 얘기하면 다 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는요 진실만 말하면 죄가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진실을 말해도 여러분 무서운 죄가 될 수 있습니다. 언제 죄가 될까요? 진실을 알려주면 해를 당하는 사람이 그 자리에 있을 때 바로 그때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성경을 보면 진실을 말했다가 저주받은 사람이 있어요. 생각나십니까? 누군지? 함이잖아요. 노아의 둘째 아들인 함은 아버지가 술 취해서 벌거벗고 잠들어 있는 걸 보고서 자기 형제인 샘과 야벳에게 가가지고 이 얘기를 해줬어요. 이거 거짓말하는 거 아닙니다. 자기 본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 그대로 자기 형제들에게 얘기해 준 겁니다. 그러자 샘과 야벳은 덮어드리기 위해서 옷을 가지고 들어가는데 그때는 이불이라는 게 따로 없었어요. 이불이 옷이고 옷이 이불이었어요. 이 두 아들은 아버지의 추한 모습 보지 않으려고 뒷걸음질 쳐가지고 들어가서 그 벗은 아버지의 몸을 덮어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샘과 야벳은 자손까지 축복을 받게 됐지만은 함은 그 자손까지 저주를 받습니다. 이게 창세기 9장 24절과 25절 말씀이죠. 노아가 술이 깨어 그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였느라. 종들의 종이 됐다는 말씀이에요. 여기 가나안은 함의 자손들이거든요. 이렇게 무섭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 사회에서도 개인정보를 남에게 알리면 벌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벌받는 게 그 정보를 거짓으로 알려줬기 때문에 벌받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오히려 진실이기 때문에 말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왜 진실인데도 남에게 말하면 안 될까요? 그 정보를 가지고 사기꾼이 악용을 할까 봐 그럴까요? 물론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사람은요, 남의 정보를 알면은 그 사람을 지배할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내 정보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면은 나는 그 사람 앞에서 힘이 없는 사람이 되어버릴 수가 있단 말입니다. 어떤 인권 억압이 될 수도 있고 심지어 생존권까지 이 위태로워질 때도 있기 때문에 정보를 누출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한 사실도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도 여러분 이것을 철저히 금하고 있습니다. 잠언 25장 9절과 10절 말씀이죠.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다른 거 하지 말라고 해요.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터이요 또 네게 대한 악평이 네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려우니라 말씀했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과 다투게 될 때 아까 제가 과장하기 쉽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남의 비밀을 함부로 누설하기가 쉽거든요. 이기기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람들이 나를 다 욕을 하고 그 악평이 나에게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면은 다른 사람들에게만 내가 욕을 먹겠습니까? 사람들에게로부터만 그 악평을 받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벌 받는 것은 말할 것도 없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웃과 모였을 때, 가족들과 모였을 때, 며느리에게 있었던 일, 무슨 동생에게 있었던 일, 시어머니에게 있었던 일, 이런 것들을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특히 그 사람이 부끄러워하는 일이라고 할 것 같으면 농담이라도 절대로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농담이 사람 잡잖아요. 우리는 진실을 말해야 되지만 진실도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특히 험담은 안 됩니다. 여러분 진실이라도 안 되는데 하물며 거짓으로 험담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시고 벌을 주시겠냐는 말씀이에요. 나중에 내가 진실인 줄 알았다 이렇게 얘기해도 안 됩니다. 상대방은 그 말 때문에 이미 상처를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진실을 말해야 되지만은 진실을 함부로 말해도 안 되고 더군다나 거짓을 말하면은 더더욱이 안 된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가 거짓을 말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에게 뭘 필요할까요? 거짓말을 하지 않으려면 제일 중요한 것이 여러분 나는 진실만 말하겠다고 하는 이런 정직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거짓말하고 싶어하지 않는 진실만 말하는 이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마음만 가지고 되겠습니까? 뭐 또 있어야 되느냐면요. 실제로 그 진실을 알거나 진실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지혜와 분별력 또한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잖아요.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잖아요. 지혜가 부족할 때는 여러분 무슨 도움이 있어야 되느냐 하면 겸손하면 된다 그 말이에요. 겸손하면 돼요. 겸손하면 거짓말로 남을 해치는 죄를 내가 피하기 쉬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천동설과 지동설 아시죠? 천동설은 지구가 중심으로 있고 천체가 돈다고 하는 것이 천동설이고 지동설은 지구가 돈다는 거죠. 지금은 누구나가 다 지동설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2, 300년 전, 17세기까지만 하더라도 사람들은 천동설을 믿었어요. 교회도 천동설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걸 강조하고 주장하다가 지동설을 주장한 브루너라고 하는 사람을 교회가 사형에 처해버리고 말았어요. 이건 마음이 지시한 것은 아니야. 진실은 지키려고 그랬는데 지혜가 부족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이때 지혜가 부족한 상태에서 겸손하기라도 했다고 하면은 아 이거 내가 혹시 틀렸을 수도 있겠다 하는 이 그런 마음만 가지고 있었으면은 다른 사람을 함부로 죽이지까지는 아니했을 것이 아니겠느냐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남에게 정말 값진 말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 천불짜리 말 한마디 해주려고 하면은 가장 필요한 것이 저는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겸손한 자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진실을 알아도 내가 겸손하지 못하면 그 진실로 남에게 해를 끼치게 되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교만하면 남 무시하죠. 남 무시하면 말도 함부로 하게 됩니다. 그러면 아무리 진실을 말해도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게 되는 것이에요. 사실 이걸 포괄적으로 말하면 사랑만 있어도 됩니다. 사랑만 있으면 남을 해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만 있으면 된다고 말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사랑은 너무나도 여러 가지의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랑의 모습 중에 말할 때 어떤 것을 조심해야 되는 그 구체적인 모습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사랑한다고 그러면서 말로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그 사람을 해칠 수 있게 되는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정말 저 사람을 사랑하고 저 사람 잘 되기를 원해서 그 사람의 이 잘못을 지적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 지적하는 것이 도움 줄 때도 있지만은 상대방을 죽일 때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특히 겸손한 마음 가지고 있지 않으면은 그 지적이 아무리 좋은 뜻으로 사랑의 감정을 가지고 말한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해를 끼치는 경우가 많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사랑하면은 교만하지 않아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도 가르쳐주지 않습니까? 사랑은 교만하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그런데 사랑은 본질적으로 남을 존중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교만할 수가 없어요. 남을 존중하는 것만큼 여러분 겸손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모습 중에 여러분 겸손이 아주 중요한 모습인데 이게 언제 특별히 중요하느냐고 하면은 말할 때 중요하단 말이에요. 우리가 대화할 때 겸손한 이 사랑의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은 다른 사람을 해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하도록 덕을 끼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겸손은요 두 가지 모습으로 우리들이 좋은 말, 이 값진 말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첫째는 겸손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말하는 태도도 좋게 만들어줍니다. 말하는 태도를 좋게 해서 좋은 말을 하게 해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중에 제가 18절 말씀 봉독해드립니다.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요 말하는 자세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웃사람들에게 누구에게나 말을 할 때 칼로 찌르는 것처럼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기 본문 17절과 19절이 뭘 가르쳐주고 있죠? 진실을 말하라 그랬잖아요. 여기 17절과 19절의 말의 내용이 진실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17절과 19절 그 가운데 18절이 뭘 가르쳐주느냐고 하면은 그렇게 진실을 가르쳐주는 것을 찌르는 것처럼 하지 말고 온유하게 하라, 겸손하게 하라, 이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진실을 말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지만은 진실을 말한다고 하더라도 말하는 태도가 칼로 찌르는 것 같아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여기 17절, 18절, 19절 이렇게 세 구절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 세 구절에 여러분 구절을 한번 보세요. 여기 17, 18, 19절 이렇게 구절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18절 앞뒤에 있는 17절과 19절이 가르쳐주는 것은 진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17절과 19절 가운데 있는 18절은 뭘 가르쳐주는 겁니까? 말하는 태도를 온유하게 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런 구조가 많이 있어요. 이거를 A, B, A 구조라고 하는데 A, B, A. A 얘기했던 것이 그 다음에 나온단 말이에요. 가운데 한 얘기가 있고 그 좌우 뒤 옆으로 여기에 또 똑같은 내용. 그래서 A, B, A 구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와 셋째가 같지 않습니까? 이런 구조는 뭘 강조하는 말이냐고 하면은 가운데 말을 우리들에게 아주 강하게 요구하는 말씀이에요. 가운데 것이 강조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17절, 18절, 19절에서 교훈해 주시는 것은 꼭 조심하도록 진실만 말하는 것으로는 안 되고 칼로 찌르는 것처럼 함부로 말하면 더 안 되니까 말하는 태도를 정말 온유하고 겸손하게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말의 내용보다도 오히려 태도가 더 중요하다고 이 본문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여러분 이게요 현대 사회에서 그리고 이 현대 학문에서도 여러분 확인된 사실이에요. 여러분 책들 보지 않습니까? 여러 이 소통하는 데 대한 이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어보게 되면은 우리가 대부분 대화할 때 말하는 이 내용이 주는 영향은 30%밖에 안 되지만은 말하는 태도가 그 영향이 70%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훨씬 더 크다고 그럽니다. 이 말하는 내용보다 말하는 태도가. 여러분 오래전에 유행했던 유머를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다 아실지 모르겠어요. 홍도야 울지 마라 하는 그런 말이 있죠.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뭐 그 노래를 부를 수는 없지만은 예? 홍도야 울지 마라 이거를 홍도야 울지 마라 뭐 여섯 일곱 글자가 되는데 이거를 세 글자로 줄이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홍도뚝. 그렇죠? 그럼 홍도뚝이잖아요. 그럼 한자로 줄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간단해요. 뚝.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줄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말이 필요 없어요. 딱 째려보기만 하면 돼. 얼굴 표정 가지고 그냥 말하는 것보다도 강하게 전달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의 내용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말하는 사람의 태도, 억양, 몸짓, 시선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런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의 사랑과 신뢰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사랑하고 서로 신뢰하고 있으면은 아 무슨 말을 해도 이해가 잘 돼요. 그러나 사랑의 신뢰의 어떤 이런 관계가 짧은 시간에 정해진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랜 시간 우리가 쌓아야 그렇게 되는 것인데 우리가 지금 못 쌓은 상태에서 상대를 만나야 되잖아요. 그럴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 거기까지는 못 간다 하더라도 당장 우리가 고칠 수 있는 것은 말의 내용과 태도. 이것만 조심하면 금방 고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족이나 이웃 사람들 누구를 만날 때마다 말의 내용과 태도만 잘 조절해도 우리는 가정에 큰 기쁨을 주고 우리 만나서 말하는 사람 하나하나에게 굉장한 천불짜리의 선물을 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좋은 내용의 말을 좋은 태도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겠습니까? 말하지 않고 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들어주시잖아요. 제가 지금 말하는 거.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는 거는 상대방을 존중한다는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서 저를 존중하지 않는다고 하면 이 자리에 앉아 있겠어요? 넌 지켜라. 난 나간다 그러고 말지. 존중하는 거예요. 상대방에 대한 최고의 칭찬입니다. 여러분 말로 칭찬하는 것보다도 그 사람의 말을 들어주는 이것이 더 큰 칭찬이에요. 이렇게 경청해 주는 것은 그 상대방의 말에 공감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경청해 주면 상대방에게 큰 힘이 되는 겁니다. 경청이 상대방에게 굉장히 큰 축복을 전해주는데 이 경청도 여러분 겸손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을 안 하고 경청해도 사실은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말만 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정말 경청해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말만 하지 않고 있으면 오히려 상대방을 무시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제가 조금 웃기는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웃지 않고 있으면 그건 날 무시하나 이 생각된다는 말씀. 그래서 여러분 말을 들을 때는 굉장히 경청해야 돼요. 웃겨주면 웃기도 하고 예? 울리면 정말 울기도 하고 경청하는 것이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인 줄 아시겠습니까? 물론 진심으로 하는 거겠지만은 외형적으로도 여러분 경청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그런데 경청하는 모습을 보여주려면요 우선 상대방을 쳐다봐야 되는 거예요. 딴 데 보지 않고 딴짓 하지 말고 그리고 가끔 고개도 끄덕끄덕 끄덕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경청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대화가 잘 되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그럼 아멘 하고 나와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런 관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쩌다가 한번 상대방의 말을 되풀이해 주면 좋아요. 여러분 이것을 그 대화법에서는 메아리치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그때 이런저런 일로 마음이 많이 상했어요.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그 말을 듣다가 아 네가 그때 이런저런 일로 마음이 많이 상했구나 하고 똑같이 말을 반복해 주는 거예요. 메아리치기 한단 말. 이렇게 해주면은 그 사람이 정말 경청하던 것을 잘 듣고 있다는 것을 상대방이 느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진짜 경청의 모습이에요. 나는 얘기를 했는데 저 사람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내가 느낄 수가 없어. 이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끼리 그럴 수가 참 많이 있어요. 두 번 세 번 부를 수도 있단 말씀이에요. 메아리치기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하고 싶어 할 것 같습니까? 사람들이 우선 자기 자랑거리 말하고 싶어 하죠. 자기 자랑한다든지 자식 자랑한다든지 손자 손녀 자랑한다든지 자꾸 자기 자랑을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내 자식은 사랑하고 자랑하고 싶어도 남의 자식 자랑하는 소리 별로 듣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경청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에요. 남들이 하고 싶은 얘기 내가 듣고 싶지 않은 얘기들이 대부분이에요. 경청이 어렵죠. 그런데 그럴 때 참고 경청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엄청나게 값진 선물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또 사람들이 무슨 말 하고 싶어 할까요? 여러분 얘기하다 보면은 자기 고생한 얘기, 특별히 이민 생활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만나면 자기 고생한 얘기 너무너무 합니다. 많이 하죠. 왜 그럴까요? 위로받고 싶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도 우리가 다 내가 고생한 것은 말하고 싶어도 남이 고생한 거 얘기하는 거 별로 듣고 싶지 않아. 남이 고생한 얘기 들으면 속으로도 아이고 이 사람아 그 정도도 고생이라고 티를 내고 있냐? 그런 생각 들잖아요. 경청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라도 참고 남이 얘기하고 있는데 나는 너보다 더해서 그러지 말고 남이 얘기할 때 참고 들어주면은 경청하면은 이게 상대방에게 위로가 되고 그 사람을 치유시켜주는 거예요. 이러면 이게 천불짜리 선물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하는 거 좋은 일이지만은 다른 사람이 나에게 나쁘게 말하는 것도 여러분 경청해야 될까요? 경청해야 됩니다. 그러면 정말 나는 성숙한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말을 들으면은 내가 상처가 되잖아요, 여러분. 사실 그렇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말 들어서 상처받은 것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말을 들어야 치유가 돼요. 그래서 그럴 때는 나에게 좋은 말을 해줄 사람을 찾아가서 좋은 말을 들어야 돼요. 그래야 상처받은 것이 치유가 되고 또 나도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미국에서 판매왕으로 선정된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장사를 해서 판매왕이 된 비결을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는 매일같이 이 물건을 판매하기 위해서 방문할 것을 쭉 이렇게 순서를 정하는데 일정을 짤 때마다 매일 처음 두세 곳은 자기가 아주 좋아하는 고객을 찾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처음 딱 만나는 사람이 물건을 사주든지 아니면은 적어도 좋은 말은 해줄 거 아니에요. 당신 참 좋은 사람이고 아니 물건 참 좋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그래서 그날 물건을 팔면은 더 좋고 뭐 팔아도 아침부터 좋은 얘기를 듣는 그런 기분이기 때문에 하루 종일 이 기쁨과 이 희망과 이 좋은 마음 속에 힘차게 일을 할 수가 있다고 얘기를 한. 그래서 판매에 좋은 성과가 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상인들은 아침에 첫 손님이 와가지고 흥정을 하다가 안 사고 가면은 뭐라고 그럽니까? 침을 갖다 탁 뺏으면서 재수 없다고 말이야. 화내지 않아요. 저도 처음에는 그게 미신인 줄로 알았어요. 뭐 미신일 수도 있죠. 아침에 그러면 뭐 어떠냐 상관없다 뭐 그렇다고 장사 안 되는 거 미신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가만히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거 참 과학적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그 사람이 흥정하다가 안 사고 가버렸다고 하는 무슨 뜻이냐고 하면은 이 상품 안 좋다 당신 장사 못하네 하는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첫 시간부터 아주 기분 나쁜 말 아주 좌절시키는 말을 들은 거나 다름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하루 종일 기분 나쁘고 힘이 안 나는 거야. 그러니 장사가 잘 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좋은 말을 해주는 사람을 만나야 될 터인데 어디에서 좋은 말 해주는 사람 만날 수 있을까요? 아침마다 좋은 말 해주는 사람을 만나서 처음에 좋은 말을 딱 듣고 하루를 시작한다고 하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아침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될 거예요, 여러분. 아침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세임을 얻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들이 격려의 말씀을 듣게 되는 거예요. 위로의 말씀을 듣고 사랑과 소망의 말씀을 듣고 하루 일과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사람은 매일 새 힘을 얻고 기쁨과 소망 속에서 그 하루의 일과를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힘이 있으면은 그날 가족들의 말도 경청해 줄 수가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말을 해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침마다 성경 읽는 거 꼭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 속에 거기서 늘 새 힘을 얻고 우리 가족이나 만나는 이웃들에게 좋은 말을 내주고 또 경청해 주어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사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장소, 정말 행복한 좋은 사회, 아름다운 가정으로 세워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저희들을 일방적으로 사랑하여서 많은 은혜를 내려주시고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셨지만은 저희들은 그런 모습을 본받지 못하고 우리 이웃들과 가족들과 우리 함께한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과 좌절과 원망의 말을 해줄 때가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계속해서 좋은 말씀과 은혜를 받게 해주셔서 주님으로부터 늘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사탄에게 속아서 과장하거나 좌절시키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도 이웃의 말을 경청해 주고 주님의 사랑과 소망에 아름답게 좋은 말을 해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이웃들에게도 유익을 끼쳐주고 가정의 평강을 이루고 사회의 화목을 이루고 주님의 뜻을 세상에 널리 펼쳐나가는 복된 주님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